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90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적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같이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곡물을 거두어들이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첫 이삭, 다른 말로 첫 열매를 말합니다. 이 첫 열매는 누구를 말씀을 한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님요? 부활의 예수님.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다 거두어드리기 전에 반드시 농부가 첫 이삭 한 단, 이 첫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단을 베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시고 가면은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열매들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부활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죠. 야이로의 딸, 또 과부의 아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었습니다. 이들은 살아났다고 해도 잠시 잠깐 후면은 또 죽을 몸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몸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은 영원히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또 이 사람들은 살아났다고 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부활이 바로 나를 부활시키기 위한 본이 되는 부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예수님처럼 늙지 않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에 그 모습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을 천국에 끌려 올라가서 보고 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끌려 올라가서 감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듣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섰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부활의 몸, 이 부활의 몸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고 온 이후로 아무리 큰 박해가 있어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그의 눈앞에 다가온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은 죽음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죽음이 바로 눈앞에 지척에 와있는 그 순간에 바울의 마음은 설레임으로 가득했고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진다라는 말씀은요 이 제사의 마지막 맨 마지막 행위로 포도주를 붓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말씀은 내 인생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인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다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감격스러웠습니다. 나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 이제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 떠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군대 용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단순한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그 전쟁터를 떠날 때 사용하는 단어 떠난다 이 단어 로마 군인들은 연중 6개월 정도를 전쟁터에 나가서 보냅니다. 이제 이곳에 가서 전쟁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곳에 가서 텐트를 치죠. 지금처럼 텐트를 원터치 누르기만 하면 촥 펴시거나 뭐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지지대를 세우고 그 지지대에 천을 끼우고 그리고 그 지지대 끝에 줄을 메어서 양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사방으로 잡아당기면 텐트가 팽팽해지죠. 줄이 팽팽해지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그 속에 확보가 됩니다. 이제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텐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소풍을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동료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다가 그 텐트로 돌아올 때는 동료가 죽어 있고 또 손과 팔과 다리가 잘려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을 매일 목도하게 됩니다. 살기 힘든 곳이죠. 죽고 싶은 곳이고 떠나고 싶은 곳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합 나팔 소리죠. 또 다른 전쟁터로 이동을 하나 보다 출정을 하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다 모였습니다. 장군이 한 중앙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군들 지난 6개월간 전쟁을 하느라 수고 많았다. 오늘 전쟁이 종료가 되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집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집으로 떠나간다. 선포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군사 용어가 떠나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떠난다. 여러분 장군의 입에서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병사들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감격으로 가득 찼겠죠.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쁜 그러한 현상을 거기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텐트를 걷어야 되겠죠. 팽팽해져 있는 그 텐트의 줄, 그 줄을 지지핀이 땅속에 박고 있는데요, 그 지지핀을 뽑으면 텐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팽팽해졌던 텐트가 무너져 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텐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내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본 것이죠. 집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병사들이 텐트 줄을 풀 때에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슬펐겠습니까? 마지 못해서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기쁨에 겨워서 노래를 부르면서 감격하면서 그 텐트 줄을 풀었겠습니까? 이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내 아버지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죽음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넘어서서 죽음에 대해서 기쁨과 감격과 환희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왜? 내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나는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내가 떠날 기약이 다가왔다. 그는 그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표현했던 것이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니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에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아버지의 품으로 나는 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이제 장례를 간혹 합니다. 저도 우리 드림교회에서 한 1년에 한 10번 또 한 15번 그 정도 장례를 치르는데,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돌아가실 분들이 이 앞에 계시죠? 여기 앞에 이렇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묵상을 하시면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 그날은 세상 사람들은 절망에 겨워서 울음을 울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은 그날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와 관련해서 레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으면 그나마 그곳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재밌습니다. 흥미가 진진하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다가 레위기에 오면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오면은 다양한 제사법이 나오죠. 성전에는 여러 종류들의 기물들에 관한 사용법이 나오고 각종 정결 예식과 법칙들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읽다가 보면은 머리가 아픕니다. 잠이 안 올 때 그 레위기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은 수면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레위기서를 읽을 때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대충 읽고 지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전체에 들어있는 이 모든 예법, 제사 예법, 정결 예식, 이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레위기서 전체는 예수님의 면모, 이모, 저모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서는요,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면 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의 전 과정을 그 속에 다 넣어두고 있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첫 이삭,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곡물이 다 익었죠? 부활할 성도들과 부활하실 예수님을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첫 이삭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림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이 첫 열매를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23장 11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언제 흔든다고 그랬습니까? 안식일 이튿날에 흔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일 이튿날 그 다음날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어제가 토요일이고 안식일이고 오늘이 주일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에 제사로 흔든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 방법을 보면은 흔든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요제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제가 있고 거제가 있고 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흔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 위에 이 첫 곡식단, 첫 열매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릴 때는 요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안식일 다음 날 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입니다. 주일. 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요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렇게 내어밀고 당기고. 자, 내어미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드리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드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내어드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이 예물을, 자, 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승천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자, 드렸더니 다시금 이렇게 손을 앞으로 가지고 오죠.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에게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성령을 부어주셨죠. 언제 부어주셨습니까? 오순절에 부어주셨죠. 첫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것은 승천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시금 요새 당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을 다시금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하죠. 즉 온전한 제물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 기뻐 받으시고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돌려주셨습니다. 부어주신 성령을 말하죠. 그런데 레위기 23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 이 예물이 어떤 예물입니까? 첫 이삭이죠. 그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지니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첫 열매를 요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이 곡식에 대해서 손을 대지 말라. 첫 열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기까지는 아무도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일 먼저 첫 열매는 누구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첫 열매를 손댔다가 죽었던 사람이 있었죠. 가나안 지경의 첫 번째 성읍은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읍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아간이 그 첫 열매에 손을 대었었죠. 그래서 죽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도 손을 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새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이튿날 부활을 하셨죠. 시간은 언제입니까? 새벽이죠.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참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그 전에 새벽 예배를 먼저 들었던 기록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다윗이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많이 고백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새벽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앉으셨죠. 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재림도 제가 예언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겁니다. 새벽에. 왜 그러냐면 지구는 둥글거든요. 어떤 장소는 반드시 새벽입니다. 우리는 낮일지 몰라도 그곳은 새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새벽을 참 좋아하셨고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시간은요? 아마 새벽 5시 정도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를 5시에 드리거든요. 아마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절망의 새벽을 뚫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나 보다 하고 이 여인이 혼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하나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7절 말씀은 그때 상황을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작.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막 이제 부활을 하셔서 부활의 첫 이삭이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이 첫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올라가기까지 손대지 말라고 그랬죠. 그렇죠?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너무 반갑고 놀라워서 분명히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붙들려고 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내가 아버지 앞에 아직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였다. 그 말씀이죠.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기 전까지는 아무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왜? 첫 열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에게로 내가 올라갈 것이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좀 전에 살펴보았던 요새는 앞뒤로 흔드는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것을 되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받으셨다가 그 첫 열매를 우리들에게 다시 주시는 것이죠. 언제 주시냐 하면은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오늘입니다. 주일이죠. 주일날부터 세워서, 오늘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이면은 한 안식일이 여러분 며칠입니까? 7일이죠. 일곱 안식일은 며칠입니까? 49일이죠. 49일. 자,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면은 며칠이 됩니까? 50일이 되죠. 여러분 50일을 한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오순이 되는 거죠. 순은 열순을 말합니다.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언제 그것을 부어주시냐 하면은 오순절 50일 되는 그 날짜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어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은 오순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제사 속에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과 또 부활을 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승천하심과 승천하실 때까지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부활한 날로부터 50일을 세워서 50일째 오순절까지가 이 레위기 말씀 제사법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에 사도행전 1장 3, 4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며칠을 기다리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겠습니까? 10일이죠. 열흘이죠. 그리고는 마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40일을 계시다가 올라가셨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이 된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받으면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돌려주겠다,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자, 이 몇 날이 며칠입니까? 10일입니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여러분 성령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함께 다녔던 그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바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 존재의 방식만 다르게 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죠.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첫 열매를 기쁘게 받으셨다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셨는데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이라고 했으니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죠. 그렇다면 이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다시 내려왔다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성령님 말하게 하시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레위기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오순절까지 다 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한 번도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야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단순히 지금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잠궈두고 그 안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그 차원을 넘어서 더 깊은 의도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던 그 상태, 에덴 동산의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강이라고 그럽니다. 에이레네 상태라고 그럽니다. 에이레네가 평강, 평안으로 번역이 되는 헬라어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도 없었고 질병도 없었고 우리의 정서가 파괴가 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깨어져버린 이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악한 것들이 없었죠. 이것이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네, 사탄이 유혹을 내서 그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이전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렸던 그 평강을 다시금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이것을 회복을 하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성령이 임해 있는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는 존재들이죠.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제 내가 이 일을 너희들에게 이루어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기가 막힌 그 평강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상태를 내가 회복을 시켜주겠다, 그러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표현은 성경에 딱 두 번이 나옵니다. 어디에 한 번 더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면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나라, 그 말씀이죠. 그랬더니 살아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 장면을 연출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이 작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멋진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평안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신 직분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가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니캉 내캉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해하고 잘 지내자. 이 의미를 죄송합니다. 그 의미를 넘어서서 지금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좀 보라는 것입니다. 불나방처럼 죽는지도 모르면서 불 향해서 달려드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길을 제시를 해주어서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습니다. 정근아,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까 내가 부탁 하나만 하자. 나와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지옥의 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부탁할게. 네가 좀 그들을 구원시켜다오. 네가 좀 이야기해다오. 교회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할 본연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이 사명, 화목케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주관하셔서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부탁하신 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이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